에피소드를 통해서 굉장히 잘 수정할 수 있다라는 정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통계학 학문의 발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정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S키워드 얻어도 이제 모집단하고 분산하고 별로 비슷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건데, 상당히 비슷하고 표본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점점 더 정리해서 수렴한다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의 숫자 어느 정도 충분할 때 이제 그 표본 분산을 가지고 그 모집단의 분산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게 있었잖아요. 여론조사를 한 5,000명 정도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투표 성향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뭐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뭐 한나라당, 뭐 민주당, 진보신당, 뭐 민주노동당, 뭐 상당성 이런 당들의 지지 비율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정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분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들의 소득의 분산, 이런 게 궁금하다. 한국 사람들의 소득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 소득의 분산이 궁금하다 했을 때,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표본으로부터 소득의 분산을 계산한 것이, 표본이 크게 커지면, 뭐, 모집단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소득의 분산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라는 거, 수렴한다는 거 하고, 이제 우리가 표본을 크게, 예를 들어 아주 많이 크지 않을 때는, 이런 계산한 분산 값이, 그, 모집단의 실제 분산 값으로부터 얼마만큼 흩어져서 이제 예측하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분산이나 세금 편차, 그리고 이제, 를 이제 표본으로부터 이제 계산하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자유도가 나오는데요. 자유도는 여기서 제시한 자유도의 정의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요 책 수준에 맞는 자유도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유도의 정의를 지금 수학적으로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 정도 좀 공부가 좀 깊지는 않은데, 일단 그 표본 분산의 경우에 자유도 같은 경우는 이 설명이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 중에 서로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관찰될 수 있는 관측제 대신해서 그 표본 이제 표본 분산을 계산할 때 그 왜 모분산하고 달리 n 대신 n-1 개로 나눠주는데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자유도 개념 이제 구체 통계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드된 코스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식으로 정의를 하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어떤 힌트만 드리자면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건가, 확률 변수의 개수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관찰될 수 있는 관측치 개수라고 했는데, 통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파악하는 데 이용하는 건데, 그 랜덤 베리어블의 숫자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어떤 일종의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도는 너무 깊게 알려고 하면은 조금, 복잡해지니까, 일단 뭐 그냥 그런 게 있고, 뭐, 자유도가 이제 표본하고 모집단, 분산 계산할 때 각각 다르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은 나중에 뭐 다시 더 공부를 깊게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표본 분산하고 자유도 얘기를 드렸고요. 49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은 제가 처음 강의에서 했던 그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에 관련된 그림에 대해서 이 설명 자세히 달려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했던 것보다 이 설명을 보니까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80페이지에는 인용문 하나만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책이 있으신 분들 책을 읽으시면, 책 없이 이제 강의 듣는 분에게 이제 제가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서, 라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고요. 라오는 통계학에서 진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라오 크레머 파운딩이라는 이런 굉장히 유용한 통계학적인 어떤 사실들을 많이 밝혀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97년도에 책을 낸 거 보니까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통계학의 역사 교재분역에서 제인용한 이 문장을 읽어보면은, 영어 읽지 않습니다. 한글로만 읽습니다. 궁극적으로 분석해 보면 모든 지식은 역사였다. 추상적으로 보면 모든 과학은 수학이다. 근본 원리를 따져 보면 모든 판단은 통계학이다. 라는 말인데, 아, 저 이 말 되게 좋아요. 근데, 물론, 통계학 제국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현대 학문에서는, 어떤 판단, 의사결정 혹은 뭐 판단을 할 때, 통계학적인 스타일이라는 게 더 널리 퍼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통계학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어떤 가설들을 다루는 방식이 널리 퍼져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과 분위기를 이해하는 게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사실 가장 꾀하고자 하는 방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참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 위에 글들도 모든 과학은 수학이다라는 말이나, 모든 지식은 역사학이다라는 말도 저는, 상당히,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사학 안 알고 하시는 분들이나, 뭐, 수학 안 쓰는 과학도 있기 때문에, 생물학 같은 경우, 의학 같은 경우는, 제가, 교환 대신에 이제 글을 좀 간단하게 하면서 거기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 텐데, 이상하 박사님이라고 이제 과학사학 하시는 분이 운영 하신 사이트에 올리셨던 글에 보면은 의학에서 통계에 사용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신 적이 있는데 그 의사들은 통계학적인 사실들을 다 믿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지금 환자가 있을 때 이 환자에 대해서 이 약을 투여하면 예를 들어서 뭐 30%는 살아난다는 어떤 뭐 실험 결과가 리포팅이 있다고 하고 내가 아는 어떤 방식은 어떤, 뭐, 학술적으로는 뭐, 한, 생존율이 뭐, 10%도 안 된다, 라고 하더라도, 이제, 의학에서는, 그거를 이제, 30% 생존율이 높으니까,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통계학적인 어떤 자료, 통계적인 자료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학에서. 그런 것들이, 때때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도박을 할 때 제가 저보고 예를 들어 도박 지금부터 100판에 이렇게 하면은 아마 통계적으로 우월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 판을 하고 내 손 모가지와 뭘 걸죠? 타자에서 뭘 거는데 뭐 내가 뭐 니 패가 뭐 38광땡이라는 데에 대해 손 모가지와 뭘 거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통계적인 어떤 배팅 전략은 중요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정말 한 번 결정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큰 어떤 페이오프가 갈리는 경우에는 저는 핵발전소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셨는데 개인적으로 핵발전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반대를 해왔고 지금 반대하고 아마 그럴 때까지 찬성을 안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통계적인 어떤 분석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반대한 쪽에서 있고 찬성한 쪽에서 무수히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통계적인 분석이라는 거는 좀 분석수가 많을 때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한 번을 할 때도 분명히 의미는 있겠지만 효과적인 같은 경우 사고 한번 나면 그 피해가 정말 뭐 가측 불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반대한 논리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왜 너는 니 집에 안방에다가 뭐 연탄보일러 놓으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연탄보일러 안방에 안 놓고도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난방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위험하고 연탄보일러 위험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 한번 살펴보시면 위험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연탄보일러 예를 들어서 뭐 백집에서 100가구에서 연탄보일러를 안방에 설치하면 그 중에 한 3가구 정도는 일산화탄소 지식으로 사망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아무도 그거를 놓지 않겠죠. 물론 과거 이제 한국같이 경제적으로 연탄보일러 이외에 뭐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뭐 아무도 연탄보일러를 쓰지 않는 이유는 아, 쓰는 사람도 있나요?
네, 저희들은 많이.
아, 네, 최근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많다고 합니다. 저도 신문사를 읽은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상한 중독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줄었겠죠. 네, 근데, 그 줄어들었던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약간 효율적이겠죠, 당연히. 경제적으로, 뭐, 특히 이제 가게 차원에서 보면 효율적입니다. 왜냐면은, 뭐, 대교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게가 직접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뭐, 비용 대비 난방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비용 절감이 되지만, 일산탄소 중독돼서 죽으면 뭐 다 세상 국제 영화 다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일산탄소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지금 발전소들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는 저도 많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뭐, 그런 이유보다는 이제 다른, 뭐 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이제, 발전 정책이 뭐 지속 가능한 뭐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아니라 별 도움이 안 되고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핵발전소 혹은 뭐 손모가지가 달린 도박같이 그런 하나의 사건의 영향이 굉장히 수복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판단에 있어서 혼자 좀 접근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의사들의 예를 들었고요. 하지만 뭐 통계학의 유용성이 그렇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3장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01쪽 연습문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101쪽에 보면은 그 연습문제 쭉 있는 것 중에 12번, 13번이 있는데 12번 보시면은 다음 히스토그램의 자료를 상자 그림으로 묘사하는 경우 적당한 것은 했는데 이게 히스토그램이니까 한번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죠. 히스토그램이니까 여기서 높이가 나타나는 게 뭘까요? 높이가 나타나는 건 도수죠. 도수라는 거는 그 해당 구간에 속하는 대상들의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의 구간에 한 45도수 정도가 나와요. 47도수 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1에서 2 사이 구간에 한 13도수 정도가 나오니까, 아래쪽에, 그러니까 숫자가 낮은 쪽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그림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아까 별이 붙은 그림은 설명 안 드렸는데, 별은 이상치, 나타내는 건데, 뭐, 이거는 잘 안 쓰는 쪽으로 설명 안 드렸는데, 별은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대충 대형을 한번 보면요. 아래쪽에 몰려있어야겠죠. 아래쪽에 몰려있고, 아래쪽에 몰려있으면서, 이제, 중위수도 굉장히 아래쪽에 있고, 2가 넘는 도수는 별로 없죠. 이런 그림을 찾아보면은, A랑 B가 되겠습니다. A랑 B인데, 아마 여기서 답은 A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에, 이가 넘는 도수가 굉장히 없는 것들을 이제 이상치로 표시를 한 건데, 그 별을 생각 안 하면 그냥 대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되는 그림이라고 보면은, 0부터 1까지 분포는 다 하죠. 그러니까 6에 해당, 5에서 6 구간에 이제 도수가 있기 때문에, 6까지도 이제 분포를 하기 때문에, 저 끝 반은 6까지 올라가 있는데, 대부분의 값들은 이제 1에서 2 구간에 모여있는 이 값이 이제 이, 히스토그램의 자료를 박스 플롯으로 묘사한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번 복습 상황을 한번 봤고요. 4장 확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104페이지고요. 사건인 확률 실험 표본 공간과 사건. 책을 좀 보면은, 두 번째입니다. 확률, probability는 어떤 현상의 불확실성, uncertainty의 척도나 우연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며 또한 이 불확실성을 측정하고 설명하려는 방법과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은 probability theory, 확률론이라고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측정하고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이걸 연구하는 방법이 확률론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여기서 표본 공간이란 말을 쓰는데 아주 일상적인 용어를 하면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어떤 가능성들 중에서 실제로 이제 어떤 사건, 특정한 사건들, 뭐 특정한 사건의 집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다루는 방법이 확률론이 되게 중요해요.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런 그 샘플 스페이스의 그런 표본 공간, 어떤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산출 사건들, 다양한 사건들의 가능성을 그 실수상에 옮겨오고 그 실수에 대해 해당해서 어떤 함수를 지정하고 이런 어떤 수학적인 뭐 처리들이 붙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는 건 이제 수리 통계학이나 아무나 대학 수준의 통계학들이 그런 걸 좀 더 자세하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조금 하긴 할 건데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확률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통계적인 어떤 현상 통계적인 어떤 기술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수학적인 도구이자 수학적인 어떤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불확실성을 이제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확률이란 거를 현재 쓰고 있다. 현재 어떤 통계학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것도 이제 다시 들어가면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80%이다. 새로 개발된 항암 치료제는 60%의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다. 등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확률이라는 것은 무작위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연계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확률이 이론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결과 중에 하나가 일어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딜레이 체스를 측도 매저의 하나로 수량화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게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확률의 어원이 나왔는데요. 라틴어의 프로베어. 여러분들도 없으면 대충 프로베어쯤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말이 시험을 보다 증명하다 승인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기에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일리스를 합한 말이다. 카르다노의 논문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4페이지 맨 마지막 쪽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문제들을 통계 문제의 범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체적인 현상에서 불확실성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현상에 대해서 통계를 잘 쓰지 않죠. 근데 그 현상을 이제 불확실성 발견할 거다 그 현상을 이제 랜덤한 현상 이제 무작위한 현상으로 가정하여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통계 문제라고 이제 보는데 이런 통계 문제에서는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핵심적인 건데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이라는 게 꼭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한 실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시도 트라이얼이라는 거를 확률 실험 probability experiment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그 확률 실험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 실험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다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 실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 뭐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결과들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들을 실행 전에는 알 수 없다. 예측할 수 있는 장기 모델이 존재한다. 실험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네 가지 조건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좀 고전적인 확률 실험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전적이지만 뭐 기본이 되기 때문에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뭐, 주사위 카드 던지기, 카드 던지기가 아니라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카드게임 같은 것들이 확률 실험에 의가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확률 실험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물론 여러 확률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확률에 대한 다른 개념들이 도입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고전적인 확률 실험의 개념에는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거죠. 뭐 예측할 수 있는 단기 모델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조건을 반복할 수 없고 지구에서 어떤 시계열적으로 계속 어떤 상황과 뭐 어떤 상태 변수들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반복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이 이제 이디오싱크라시라고 해서 통계학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계학을 뭐 비판하는 쪽뿐만 아니라 통계학 자체에서도 이런 이디오싱크라시가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유일성 같은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하게 독자적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건들하고 비교를 해서 판단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디오싱크라시 같은 것들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를 전공할 때 또 한 번 더 조심하고 조심해도 또 한 번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약간 좀 지겨운 내용인데, 그래도 좀 제가 읽어보려고 한게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가장 중요한 용어는 표본 공간과 사건이다. 105페이지 공간이고요.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 랜덤 현상을 가지는 확률 실험에서 예상되는 가능한 모든 결과들의 전체 모임을 말한다. 그리고,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는 1이 나온 사건, 2가 나온 사건, 3이 나온 사건, 4가 나온 사건, 이런 것들이 각각 전부 샘플 스페이스가 될 거고요. 근데 한 번 던지는 경우에 표본 공간은 그렇게 되는데, 두 번 던지는 경우도 달라지죠. 1이 두 번 나온 사건, 뭐 1이 한 번 나오고 6이 한 번 나온 사건, 뭐 3이 한 번 나오고 5가 한 번 나온 사건, 이런 식으로 표본 공간이 그 한 번 던지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한 번 던지는 확률 실험 혹은 두 번 던지는 확률 실험이라고 했을 때 이제 각각의 샘플 스페이스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그리고 사실 샘플 스페이스가 어떤 주사위 같이 1, 2, 3, 4, 5, 6 나오는 거 말고 다른 많은 것들을 다루기 위해 굉장히 복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일단은 주사위를 던지는 걸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건이라는 거는 표본 공간의 한 부분 집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표본 공간은 보통 S, 샘플 스페이스의 S가 S를 표현하고 사건은 대문자 ABC 등으로 나타납니다. 여기는 약간 넘어가고, 여기에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는 예상되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전체 모임인 S, 샘플 스페이스는 집합 1, 2, 3, 4, 5, 6이 표본 공간이 되고 짝수만 나타나는 사건은 B는 2, 4, 6이다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사건의 대문자 B를 할당해서 B라는 사건에 2, 4, 6이라는 이제 사건을 이제 나타나겠고요.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고, 표본 공간에서 확률을 잡을 때 이 사건이라는 개념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직 확률, 확률 이제 함수로 이제 보내기 전에 표본 공간에서 직접 다루기 때문에 집합, 세트 펑션 같은 거죠. 세트 스토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직관적이지 않은 면이 있는데, 확률을 다룰 때 표본 공간이 있고, 사건이란 거는 표본 공간의 한 부분 집합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어떤 사건들이 있고, 그 중에서 어떤 그런 그 사건 전체를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들은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개념으로 사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6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는 나중에 이제 하는 것도 하고, 계속 이제 확률의 정의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4.3절 확률의 정의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확률의 의미나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흔히 로또 복권 한 장을 사가지고 이것이 당첨된 확률이 얼마냐 물으면 2분의 1이다 해도 맞는 말이고, 약 800만 분의 1이다 라고 해도 답이다. 둘 다 옳기 때문이다. 아마 여기 반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 로또는 뭐, 800만 장을 대충 발행을 해서 그 중에 뭐, 1등이 한 명, 2등이 몇 명,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800만 분의 1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확률,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근원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의 가능성을 따질 때 쓰는 확률이란 거하고 수학적 확률이란 걸 좀 구별을 해서 그 어느 것도 하나만 확률이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제 확률 자체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실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또 학문적으로 다양한 그런 확률들이 다양한 쓰임새를 가진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도발적인 로또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경천동진할 나는 그런 예를 들고 있어요. 아, 2분의 1이면, 하루에 두 장 사면 뭐 다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 지금까지 로또 세 장을 사서 그 중 한 장이 1등이 당첨됐으면 3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이제 생각하면은 내가 로또를 2분의 1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는데 뭐 100장을 사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점점 내가 로또에 대해서 가지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점점 떨어져서 사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정말 인간이 8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절절하게 느끼면 로또를 사지 않겠죠.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이유는 왠지 내가 사는 한 10장이 한 번은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그런 것들도 아 그거는 확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확률의 어떤 한 종류가 되고 또 그것도 나름대로 중요하다, 나름대로 또 의미를 가진다 라는 그런 전체적인 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로또 얘기를 하니까 또 지난번에 김연아 선수 얘기도 조금 더 네, 목소리도 활기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로또를 지금까지 사본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밖에 없고요. 제가 로또를 사지 않은 이유는 저는 아마 근대주의 학파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또를 사는 거는 돈을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는 것 자체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으면 내가 사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후배 한 명이랑 이 얘기를 갖고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논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기분 나빠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사람들이 매일매일 로또를 사거나 하는 게 굉장히 글쎄요 뭐 자본을 이용당한다 하거나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이건 뭐 다 돈이 안 되는 건데 뭐뭐의 시간 지속 이런 데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돼도 안 되는 짓인데 이걸 막 사람들이 막 한 명 단위 막 수백만 명 한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 여자친구랑 가끔 로또를 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뭐 어떻게 보면 저랑 뭐 같이 관리나 이러면 비슷한 비슷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모시고 저는 삐딱하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더라고요. 그냥 여자친구랑 같이 로또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아 이게 당첨되면 우리는 뭘 하자. 그냥 서로 미래에도 생각하고 뭐 그냥 기분이 이제 좋다고. 이제 긁어서 뭐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살 때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서 좋다.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한 그때 로또가 3,000원이었나요? 한 사다리 얼마인지 기억나요?
옛날 비쌌죠.
2,000원. 예. 2,000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뭐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얘기는 아, 좀 감화를 받으세요, 조금. 아, 나도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로또를 좀 사서 같이 로또나 한번 막 그냥 사랑을 싹싹여보자 했는데 그 후 약 4년간 연애를 못하면서 힘들었습니다. 힘들다가 그게 연애 비슷한 걸 한번 했는데 그때 한번 로또를 사봤어요. 영화에서 이제 해안도 넘고 하길래 우리 로또나 한번 그거 보지 않으려는 해서 그 같이 그 영화관 옆에 있는 편의점 가서 로또를 사서 처음에 한번 들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좋더라고요. 그 후배가 얘기했던 게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람이랑 이제 어영부영 뭐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는 뭐 진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좀 행복해지더라고요. 아, 우리 한 20억 생각보다 치고, 뭐, 뭘 하자, 이거 하자 하면서 서로 가치관도 나면 인생관도 나면 했는데, 그걸 저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영화에서는 이런 게 당첨이 되겠네요. 역시, 개뿔, 뭐, 이제 여기서 제가 낭만적인 얘기 들었고, 현실 얘기 들으면은, 예, 저와 그 학생의 로또는 당연히 꽝이었고요. 곧 헤어졌고, 저한테 그런 로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던 후배도 역시 헤어졌고 각자 따로 연애 잘하다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결혼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현대 스코 뭐 별로 그냥 노총각으로 가는 중이고 뭐
정의로는 어쨌든 최소수혜자라고 할 수 있죠.
아, 최소수혜자 같은 것 같고. 저와 같이 로또를 샀던 학생도 뭐 그 이후에 연애에서 큰 재미는 못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역시 뭐 주관적인 확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마 재산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구조주의적인 법은 뭐 베이비진들 어떤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한 통계를 쓰는 것이 유용하겠다. 로또 같은 사진 아니면 뭐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다시 딱딱하게 통계적 환율로 넘어갔거든요. 우리가 동전 하나 던진다고 했을 때 앞면이 나오고 2년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 우리가 이 동전을 20번 던지면 정확히 앞면이 어떻게 나올까? 우리가 이건 보장할 수 없다. 단지 매우 많이 던진다고 우리는 앞면이 나올 결과가 2분의 1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보겠죠? 이런 것이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상대도수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내가 이거를 타석에 나서면은 지금 타석에 나서서 칠지 못 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0번 나가면 3번은 치더라는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 생각해서 아, 저 타자가 안타를 칠 확률이 타율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 0.3이다. 0.333이다. 잘 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통계적 확률인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저한테 이제 이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맹점을 얘기해줬던 어떤 선생님이 들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네가 그 동전을 던져봤냐 이거거든요. 동전 만 번 던져봤냐 이거거든요. 왜냐면은 현실에서 완벽하게 판판한 동전은 없다. 하기 때문에 동전을 만 번 던지면 정확하게 5천 번 나오지 않고 10만 번 던진다고 해서 정확하게 5만 번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약간의 바이어스가 나타날 확률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확률 사건을 대할 때 그런 진도주의, 상대도수적인 시각이 반드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전을 만 번 던져보지도 않고 이 동전이 안 내면 확률이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뭐 엄정한 것처럼 하는 것은 맹점이 있다는 거죠. 실험 과제에 동전 20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 다음 시간까지 제출하셔도 되는데, 이 저자분도 되게 동전 어떤 상당히 책을 잘 쓰셔서 존경하는 편인데 참 이거 어이없는 학생들이 이거 200번 던지고 있으면 생각하니까 좀 앞날이 좀 걱정이 되네요. 여자친구랑 같이 던져서 긍정적인 뭐 의미를 부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좀 더 엄밀한 얘기를 한 거죠. 일반적으로 동일한 확률 실험을 무한히 반복할 때 총 시행 횟수에 대한 한 사건의 발생 횟수의 비율, 즉 상대 도수의 극한값을 통계적 확률 혹은 경험적 확률이라고 한다. 즉 n을 총 시행 횟수로 하고 n 가로 열고 a 가로 닫고를 n회 시행했을 때 사건 a가 나타난 횟수라고 하면 통계적 확률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네요. t 가로 열고 a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n이 있어서 n이 무한 대 만 번, 10만 번 이렇게 가면은 그 중에서 안면이 나올 확률은 예를 들어서 뭐 10만 번 가면은 na가 뭐 몇이 되겠죠. 5만 번이 된다라고 5만 번 나왔다고 치면은 확률이란 거를 아 그렇게 계산을 해서 0.5 계산할 수 있다,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확률 개념이지만, 반복 시행을 가정했지만, 반복 시행이 실제로 이제 모든 경우 다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실험 여부를 입증할 수 없어서, 이론적으로는 다소 한계가 있다. 정신 빠진 캐릭이라는 사람이 동전 던지기 1000번 시행하여, 그 던진 횟수에 대한 안내이라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좀 뭐, 지나간 얘기인데, 과거에 컴퓨터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점에 그 확률 계산은 실제로 이제 어떤 아르바이트생들 고용해서 했다고 하면서 뒤에 뭐 분포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통계책이 보면 전부 다 뭐 T분포, F분포는 있는데 이런 거 계산하려면은 지금은 뭐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해서 하거나 혹은 뭐 그 수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과거에는 수식을 했는데 진짜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잖아요. 진짜 던져봤다고 그러면 F분포 같은 거 던져보려면 진짜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뭐 손도 많이 가는데 그걸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게 뭐 케인즈적인 수요 창출이 하나가 아닐까 해서 인형 박스를 통해 한번 진지하게 하면 뭐 새로운, 뭐 아직까지 뭐, 많이 검증이 안 돼. 컴퓨터로만 검증해도, 확률에 대해서, 뭐, 아르바이트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 한번 생각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예, 뭐, 제가 이런 말씀을 이거 되게 뭐, 어처구니 없는 얘기긴 한데,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는, 뭐, 일자리 정책이 뭐, 이것보다 크게 더 어처구니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아마 뭐, 설득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학적 확률하고 공리적 확률, 중화적 확률이 남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적 확률하고 공리적 확률을 구별했던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구별하고 있고, 수학적 확률은 중확률 모델을 얘기한다고 하고, 공리적 확률은 중확률 모델을 가져가지 않는 걸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주관적 확률, 공리적 확률, 통계적 확률만 구분을 하고, 공리적 확률의 일부분으로 수학적 확률을 보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중확률 모델이란 거는, 뭐, 여기 이제 수식이라는 게 되어있는데, 아까 저희가 샘플 스페이스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샘플 스페이스에서 각각의 어떤 그 사건들, 근원 사건들의 확률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정적 확률이라고 한다는 건, 예를 들어 주사위라고 하면은 주사위 던졌을 때, 1, 2, 3, 4, 5, 6 나올 확률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리적 확률이란 거는, 둘 다 이제 수학을 쓰는 거지만, 이런 등확률 가정 같은 거 필요 없이, 정말로 이제 공리 세 가지가 있거든요. 확률에 이제 세 가지 공리는 요 공리만 만족하면 모두가 프로버빌리티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 인데 사실 공리적 확률도 역시 이 강의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확률의 공리가 있다라는 거 제가 지금 2번하고 4번 수학 확률과 공리를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고 제가 뭐 그럴 좀 내공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이란 거는 지금 현재 수학적으로 정리하는 거에서 세 가지 정리를, 세 가지 공리가 있고, 그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면 확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세 가지 공리를 만족을 못 시키면 확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확률 비슷한 게 있거든요. 오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확률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확률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확률의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률의 세 가지 공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115페이지 마지막에 있는데, 모든 확률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5도 같은 경우는 이제 1보다 클 수도 있고, 뭐 0보다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확률이라고 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확률 다 합치면 1이다. 모든 사건이 각각 어떤 그 사건에서 모든 대대적인 사건, 어떤 확률 실험에서 모든 사건이 발생한 확률 다 합치면 1이다.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꼭 다 필요한 거고, 배반인 사건은 각각의 배반인 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합이다, 이제 이런 확률의 덧셈에 대한 정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공리, 세 가지를 외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확률의 공리 세 가지가 있고, 현대 학문에서 확률이란 거를 다룰 때는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그 일련의, 일련의 어떤 뭐 수식이라든지 뭐 어떤 사상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관적 확률은 이거하고 약간 좀 다른 학문인데, 아까 그 로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그 뭐, 좀, 로또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뭐, 좀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거 말고 정말 로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주관적 확률 개념이 상당히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뭐, 굉장히 뭐, 비과학적이라든지 비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로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빈도주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기후변화나 혹은 뭐 일생에 우리가 한 10번 정도 겪는 뭐 연애라는 사건 뭐 연애 10번 정도 겪는다고 하면은 10번이라는 그런 표본 숫자를 통해서 뭐 다 어떤 확률이란 거를 객관주의적인 접근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주관적인 접근을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안경을 낀 여자는 나를 좋아한다 뭐 이런 좋아할 확률이 50%가 아무렇게 생각을 했다고 살펴보면은, 그런 믿음이 있는 가운데, 제가, 뭐, 연애를 하면서, 안경을 끼는 여자분을 만나면서, 아, 근데 나를 다 싫어하더라, 이러면은, 점점 이렇게 확률을 낮춰서, 주관적 확률을 조금씩 수정을 하게 되겠죠. 하면서, 나중에 이제, 뭐, 한 10번 연애를 겪었는데, 뭐, 한 번도 날 좋아하지 않더라라고 하면은, 뭐, 아, 안경 낀 여자가 나를 좋아할 확률은 뭐 0.1%, 10%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확률이라는 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현대로 올수록, 주관적 확률을 이용한 어떤 통계적인 방법론들이 굉장히 세를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 확률에 대해서도 이제 비과학적 대한민국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아, 이런 것도 있고, 주관적 확률이란 것은 이제 내가 주관적으로 어떤 사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첨언을 하면은, 주관적 확률이 되게 좋은데, 주관적 확률이 업데이트 안 되는 그런 사람 보고, 뒷구멍 막혔다는 말을 하는 거지. 뒷구멍 막혔다거나, 뭐, 앞뒤가 막혔다 하여튼 막힌 사람이 되는 거는, 제가 주관적 확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뭐,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뭐, 어느 동네 사람들이 싫어,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지역을 직접 얘기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좀 어이없는 거, 뉴욕 사람들이 싫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뉴욕 사람들 만나면서, 뉴욕 사람들이 괜찮은 거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뉴욕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런 경우는 주관적 확률이긴 한데,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이런 사람은, 뭐, 그냥, 일상적인 용어 얘기하면, 뭐, 정신이 뭐, 꽉 막혀요. 뭐 생각이 꽉 막힌 사람인 거고, 통계학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자면은, 아, 저런 사람은 정보에 합리적 이용을 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주관적 확률을 변경하지 못하는구나. 저 사람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쵸, 예. 그런, 정보의 합리적 사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주관적 확률의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첨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106페이지, 이제, 공리적 확률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106페이지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보면, 이 공리적 확률의 세 번째에 포함되어 있는 가법성은 수학적으로 확률 측도임을 의미한다. 다음은 측도임 영어 measure라고 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의미심장한 내용이 좀 읽어드리는 거고요. 어려우신 분은 이제 어렵다 끊고 이제 다른 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확률은 가법성을 갖는 넓이, 질량, 무게 등의 measure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이 공리는 확률의 고전적 관점과 통계적 관점, 그리고 주관적 관점에서 확률의, 확률 측도의 본질, probability measure의 본질을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해주고 있다. 하고요. 핵심적인 확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확률, 이제 주사 이런 거는 뭐, 굉장히 나이관인 거고,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 확률 다루는 거는 훨씬 더 복잡하고, 이제 무한 소분 공간 관련이 나오면서, 굉장히 고등수학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있어서 이 공리 3번 공리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 사건들의 연산에 관한 성립하게 되고 다양성을 가지게 되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확률 통계를 좀 더 이제 점점 어렵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저 제가 뭐 그런 설명드릴 내공은 전혀 안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계나 이런 거 공부를 하신 다음에는 조금 벅차더라도 3통계 책을 보시는 게 참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3통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매스매티컬 스태티스틱스를 하지 않고서는 확률 통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냥 기본적인 이해나 뭐 마인드 차원에서 머물게 되는 것 같고 또 확률이나 이런 걸 운영해서 내가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만들거나 뭐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3통계를 공부할 거를 추천을 드리고 3통계를 공부하기 전에 시간과 뭐 조건이 되면 대학 수학을 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해석학이나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제가 확률의 통계를 많이 기대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하고 저는 그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통계나 이제 그런 해석 같은 데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다루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혹은 약간 잘못 알려져 있어서 이런 문제는 다루기가 불가능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수학적으로 다루고, 그걸 해석하고 어떤 지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한 어떤 확률 통계 같은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복잡한 수식의 어떤 그런 장막 뒤로 어떤 가치관을 이제 숨기거나 하는 일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만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떤 시민교육 혹은 뭐 가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진보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분들 위주로 조금 이제 시간과 이제 조건이 되시면은 공부를 좀 더 깊게 하셔서 이제 이런 양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대안적인 그런, 대안적인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좀 더 실력을 쌓고 해서, 도움이 될 수, 세상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도 뭐, 저도 뭐, 개입은 하지 않지만, 뭐, 항상, 논란받던 분들 굉장히 많은 논쟁이 일주일 단위로 바뀐 것 같거든요. 지금 아마 제일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참, 저도, 삶과 명복을 지는 용산 탈검, 뭐라고 하는지, 탈검 무슨 일이라고 사건? 뭐, 그렇게. 근데, 뭐, 그 조금 전에 있었던, 뭐, 미네르바의, 뭐, 1년에, 뭐 미네르바 구속, 미네르바라고 지금, 이뤄지는 어떤 분의 구속까지 이어진 그런 사태, 이런 데서 보면은, 저는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그야말로 떴냐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글을 뭐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뭐 그것도 성과를 입장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정도의 분석은 많이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이 있고,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새로운 걸 뭐 하거나 뭐 대단하게 훌륭한 걸 하였다기 보다는, 그 강원수 장관이나 뭐 그런 사람에 대비돼서 굉장히 정확한 것처럼 막 나오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실제로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각하는 뭐 주식을 사면 부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그야말로 시장에 혼란을 주는 말을 막 자꾸 하죠. 그런 거에 대비돼서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뭐, 그 분이 쓴 글이나 이런 것 자체가 뭐 그런 엄청나게 새롭거나 뭐 가치를 막 굉장히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가치는 가지는데, 뭐, 새롭거나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다, 나무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다, 목 마른 사람한테 물어줬다, 모르겠다 생각하는 게, 그 지금 현대의 어떤, 사실상 개인이 어떤 판단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정보와 복잡한 그런 정보의 패턴들이 막, 흘러넘치는 사회에서 미네르바라는 존재가 양적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 뭐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리고 미네르바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많이 계시긴 한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살았는데 잘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떴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 미네르바의 구속 당연히 뭐 반대는 하는 거죠. 어떤 그 미네르바라는 그런 흐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얻은 어떤 생각은, 교훈은, 아, 나부터 이제 좀 그런 양적인 데이터들의 분석, 이런 거를 노력을 해서 그런 데이터들로부터 시민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출통계 강의가 뭐 사실 많이 부족한데, 대한민국 사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양적인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처음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하나만한 그냥 덕담을 마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 잘 보내시고, 그 설 지나고 나서 국건부 확률도 더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